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중에 해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요. 드디어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1월 19일부터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1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15개월 동안 참으로 양쪽에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에서는 1200명이 죽었고 그 다음 250명이 인질로 하마스에 잡혀갔습니다. 또 가자지구에서는 47,600명이 죽임을 당했고 11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피해와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휴전의 소식이 전해지자 가자지구에 살던 집도 잃고 가족도 잃었던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한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아주 크게 환호했고 또 하마스에 의해서 가족의 인질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일부에서 그 휴전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부디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한 가자가 새롭게 재건되길 소망하고 가자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평화가 자리 잡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크게 알려지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12월 시리아에서도 참 기쁜 일이 있었죠. 시리아는 2011년 아랍 쪽에 민주화 바람이 불었을 때 소위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시리아 사람들도 거리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때 시리아의 대통령 아사드는 군대를 동원하여서 국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5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떠나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12월에 시민군들이 그 다마스커스 수도를 공격해 들어갔고 아사드가 러시아로 도망가면서 시리아는 다시 자유를 13년 만에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난민으로 떠돌던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큰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에게는 시리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압둘와합이라고 저희 교회도 몇 번 온 적이 있는데요. 이 압둘와합은 2009년에 저희 나라에 왔습니다. 전혀 교류가 없는 시리아와 이 한국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압둘와합은 다마스커스 대학, 국립대학입니다. 거기서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와서 여기 있는 또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겁니다. 독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서 한국에 남아서 시리아의 소식을 한국에 알렸고 도움의 손길을 모아서 시리아 난민을 돕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대학원을 꾸준히 잘 다녀서 법학 박사 학위를 우리나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압둘라합은 시리아에 가 있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오는데 보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그 옛날 자기 젊은 시절에 갔었던 그 카페에 간 겁니다. 추억이 막 살아나는데 그 자리에 우연히 자기 옛 친구가 거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아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냈는데 꿈꾸는 것 같다고 그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 시리아에 새롭게 들어선 그 정부의 주요 장관들을 만나서 국가 재건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림부 장관, 교육부 장관, 전력자원부 장관들을 만나서 복구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하는 사진을 봤습니다. 놀랬죠. 아, 압이 이런 친구였나. 하여튼 그 모든 것이 무너졌고 다시 재건을 하는 시리아가 그 희망을 품고 다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로 더 건강한 나라로 재현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저희 나라는 가자 지구와 시리아는 상당히 다르지만 계엄 이후에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제 바토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모든 이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사회가 다시 안정과 질서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하자 다시 고향 땅 그리고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그냥 바벨론에 남아 살았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비록 노예 사리이긴 했지만 오래 살았기에 익숙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노예 사리였지만 고도로 발달된 문명 국가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약속을 따라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 길은 오늘날에도 가기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도중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위험천만한 길을 약속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폐허가 된 채 오랜 세월 버려졌던 성전, 성벽, 성읍들이었고 유다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느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거주민들의 차가운 눈총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보인 모습은 그들이 선조가 보였던 모습들과 너무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다다랐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했던 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저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장대해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엔 그냥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구나. 차라리 이럴 바엔 이집트의 생활이 더 좋았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했던 것입니다. 슬프게도 인간의 슬픈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고향 땅에 마지못해 정착하게 된 유다 사람들은 한마디로 막살았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탐욕적이어서 백성들을 돌보는 일보다 자기 배를 채운 일에 우선시했고 또 술을, 독주를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성행하였고 또 욕망에 불타올라 간음하는 자들이 늘어났으며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하되 우상에게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그런 이들까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야훼의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면서 또 금식이라는 경건 행위까지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안식일과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경건 행위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만 패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만 폐허가 된 것이 아니라 정신도 폐허가 되어 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때 호련이 일어나서 그 시대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무질서한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가 있으니 바로 그 예언자가 제3이사야입니다. 제3이사야는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를 쓴 사람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야기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막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3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 아무리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며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제3이사야를 통해서 그 절망스럽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그 이스라엘 사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무거운 멍에야 폭력과 폭언을 제하여라. 그리고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고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희 백성은 무너진 성읍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고 갈라진 벽을 다시 고칠 것이며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적이 물리적으로 공격할 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는 그 나라를 떠받치는 정신이 무너지거나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무너질 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3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억압과 폭력과 폭언이 있고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이 없다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느 다른 사회, 다른 나라들보다 갈등 지수가 유난히 높은 나라요 사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념의 갈등으로 나누어진 분단 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는 다른 거는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틀린 것, 위험한 것 제거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틀리다라고 보는 건 아닌가. 그거를 면밀히 깊게 생각해 보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폭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폭력들이 가중될 때 우리 사회는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불쌍한 자에게는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깊게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이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한스 킹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참된 인간이고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이 돌아옵니까? 구원받고자, 천국 가고자, 그러한 답을 많이 합니다. 그런 답과 한스킹의 이야기는 뭔가 좀 다른 듯합니다. 참된 인간이 되고자, 참된 인간이 되고자 예수님을 믿는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스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나누는 인간이 만든 인종과 계층과 혐오의 감정을 뛰어넘어 그 한 인간을 인간답게 사랑하고 그에게 의를 신천하는 참된 인간으로 사셨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 이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스킹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적극 동의할 뿐더러 예수님 또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과 한스킹의 이야기가 너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나같이 돌보라 하신 말씀과 한스킹의 얘기는 상통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처럼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든지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참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제가 22년 전에 청파교회 이제 부목사로 올라오기 전에 온양에서 4년 동안 단독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는 작고 좀 허름한 빌라들이 모여 있었던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부임회에서 가보니까 정말 허름했고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좀 넘쳐났고 아이들은 그냥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마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같이 놀아주고 떡볶이를 해주고 저녁이면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동네 아이들 대부분은 다 저희 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을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또 신임을 얻게 되었죠. 어느 날 그 마을 이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집에 초대해서 차를 주시면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사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한놈 때문에 제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 놈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사람 같지 않은 놈입니다. 그놈 때문에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사람 같지 않은 놈은 어떤 놈입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안 들을까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딱 38년 전인 1987년 1월 14일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200m 떨어져 있는 한 건물에서 22살 청년이 물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 건물은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요인들과 대학생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던 대공분실이었습니다. 부산 서면 출신의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은 그 당시 많은 대학생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시위에 참여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사들이 집에 들이닥쳤고 그를 새벽에 끌고 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온 것입니다. 너희 선배가 어디 있는지 불어 말했지만 박종철은 불지 않았습니다. 물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욕조에 물을 담았고 박종철을 그 욕조 앞에 무릎 꿇리고 목을 꺾어 욕조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래도 박종철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시간 박종철은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의 죽음을 위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불법적인 고문으로 죽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결국 군사 독재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공간이 공사 중이라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인권센터로 운영될 때 그 박종철이 고문받던 5층 구호실을 직접 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가서 보면 방이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세로로 길게 난 창문이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는 욕조가 있고 빨간 타일로 그 욕조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방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예요. 고문. 그 방에서 할 수 있는 건 고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욕조 앞에 한 청년이 무릎 꿇리고 다른 이들이 그의 목을 꺾어 욕조 속에 쑤셔 넣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박종철은 그 선배의 거처를 말하지 않은 것일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죽지 않았을 텐데. 과연 그가 죽어가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단지 그 선배의 거처 하나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박종철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 농촌의 농부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농촌도 자주 가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또 그뿐 아니라 후배들, 동기들, 선배들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날 외투도 없이 생활하는 친구를 보고는 자기도 한 벌밖에 없는 외투를 그냥 벗어줘였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었는데도 늘 여름바지만 입고 다니는 이를 위해서 겨울바지를 사주고 또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이를 위해서 운동화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박종철은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어요. 예, 아주 평범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박종철은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 줘야 돼. 심지어 어떤 친구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종철이한테는 자기만의 시간이라든지 자기만의 물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박종철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편지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된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참된 인간. 어떤 친구에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단 하루만이라도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은 사회에서 하루라도 살다 죽고 싶다.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은 사회. 그게 그의 꿈이었던 것이죠. 인간이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인간이 인간이기에 자유롭고 다른 인간을 존중하며 사는 그 사회. 박종철이 살았던 시대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존재하고 있던 그 사회가 박종철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이들에 있었기에, 그러한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폐허로 변했을 때 이 폐허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은 인간 사이에 우리의 사이에 있는 억압과 폭력과 폭언을 제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제3 이사야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인종과 계급과 혐오의 감정을 뛰어넘어 인간을 인간답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의를 실천하기에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한스 킹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지향하는 우리 청파교회가 가려는 길 또한 저는 같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혹한 시절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하고 참 인간답게 살려고 했었던 박종철이 간 길과도 다르지 않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참 인간다운 인간, 참 사람다운 사람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하루하루 더 참된 인간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청파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거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곳곳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멍에와 폭력과 폭언과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이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는 절망과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주님과 같은 참 사람다운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같은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절망의 폐허를 딛고 희망의 재건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끝없는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어려움을 통해 이전보다 바르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